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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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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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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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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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와 구약 에스라기입니다.
3장. 참다 못해 우리는 아테네에 그냥 남아있기로 하고 디모데만 여러분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형제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그를 보낸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여러분을 격려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앞으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참다 못해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혹하는 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의 수고가 물거품이 된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걱정을 크게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니 우리는 정말로 사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충분한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을 직접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흘러넘치듯 여러분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어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을 데리고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로 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라기 제9장.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삽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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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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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책망함으로써 자신의 사도권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직접 부르셨던 사도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논리를 여러 방향에서 펼쳤던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으로 경험한 복음을 요약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16절에 그 서론적인 부분을 이미 나누었다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실제적인 삶 속에 누리고 있는 예수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첫 번째로는 17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이 율법을 범하는가 하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오직 복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 전달되면서 그러면 복음이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바울은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중략을 하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중략하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는 율법의 부정과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중략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16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오해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는 로마서에서 이를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오히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었지만 거듭난 영으로 행하는 사람들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채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이런 로마서의 가르침과 함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17절의 말씀은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옥중서신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 2절은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18절 했는데 과거에 옳지 못하다고 믿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다시 찾아 행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 되고 이것을 베드로는 참된 속담으로 솔로몬의 잠언을 인용하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에 잠언서 26장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과거의 죄에 돌아간다면 율법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에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짓게 하는 잘못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음도 반드시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9절에서 20절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고백하지요. 바울은 율법의 정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삶의 환희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것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모든 생명과 능력의 신비를 소개하고 있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의 핵심이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2000년이 훌쩍 넘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같은 언약을 누리고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역시 새 생명의 실제적인 삶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 두 절 속에는 먼저 과거 죄의 사람이 죽었던 원리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19절 상반절에 그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절에 라고 두 번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로운 생명이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19절에 기대와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20절에 죽었던 사람 속에 어떤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의 사람으로 산다면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죽음은 육신으로 죽는 마지막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해를 하면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기 위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왜 죽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 죽었다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지속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고백처럼 지속적으로 매일 죽어야만 삽니다. 본문 20절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먼저는 여기에 과거의 것은 부정되면서 새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각각 세 가지의 변화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 율법 대신에 믿음,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이 그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바로 앞절의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라는 죽음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스스로만 죽으면 수없이 죽는다고 해도 거기에 생명이나 약속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죽긴 죽었는데 약속을 따라 생명 안에 감춰지는 죽음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그 육체에 자신은 더 이상 없지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좀 더 결과적인 고백입니다. 죽었다고 고백하였지만 그럼에도 끝나버린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말하는데 그 살아있는 나는 더 이상 과거 죄의 사람인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하나 된 새로운 생명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먼저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 사랑 때문에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경우죠. 이것은 역시 과거 죄로 인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던 하나님과 원수된 로마서 8장 7절 같은 경우인데 미움의 삶과는 정반대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는데 앞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 다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누릴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과 율법을 대조하는 바로 뒤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3장 27절에 확인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생명의 원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러한 거듭남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2장 뒷부분의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에 속한다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의 대속물로 주시고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여기에 참여시키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다면 그것은 공로이지 은혜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21절 상반절인데 바울을 비롯해서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하다는 사람도 결코 하나님의 계획을 폐하거나 그분의 뜻이나 역사를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바울은 하나님을 거역하려 하다가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21절 하반절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와 대치됩니다. 예수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율법의 가치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율법의 요구로 보내진 예수도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이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인됨을 알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인데 그 구속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저장 믿고 뒤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영적인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가 포도나무이고 그의 제자인 우리는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도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인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 혹은 의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들의 영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장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등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후퇴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경주에 비교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경주에서 이겨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을 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우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라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루어가는 영적 성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성령의 열매에는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덕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두 곳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열거하면서 베드로는 그것들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며 우리 삶에 파고드는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믿음과 함께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의 평화를 가로막는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희락, 곧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평화와 함께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로마서 12장 12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리스도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섬기는 일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양선, 곧 미덕의 열매가 있습니다. 미덕은 도덕적 선, 곧 항상 올바른 일을 하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성실도 미덕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신념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지식은 유형적인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나오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구절에 나오는 힘쓰라를 영어 성경에서는 최선을 다하라 혹은 부지런히 힘쓰라 하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주위에 성경책이 없어 영적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고 해도 이와 같은 영적 지식을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절제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면 술에 중독해서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자신에 대한 제어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항상 제어합니다. 침착성을 잃지 않고 어떤 습관이라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절제는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내, 곧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도 절제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것을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성격이 부드럽고 고통을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온유에는 부드러운 성품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유한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형제 우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구분이 모호한 것이 덜어 있습니다. 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낳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형제 우애를 낳습니다.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기초는 황금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만약 우리가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하면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경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래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경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참된 경배가 없는 형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보다 더 강조하는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열거한 일곱 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으뜸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쓴 서신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